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육지가 아닌 바다인 만큼 바다 있는 지상의 코끼리 따위에겐 코숨치는 거대한 동물 고래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화 하트 오브 더 시나 소설 배경에 나왔던 길이 30m, 무게 80톤의 성난 향유고래는 238톤의 대한척을 10분 만에 침몰시켜버렸죠. 그 어떤 생물도 감히 이 정도 사이즈의 고래에게 대적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에게도 적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포식자 오토두스 메갈로돈인데요. 현존하는 그 어떤 상어들과도 다른 이 거대한 상어는 평균 몸길이만 15m 이상에 최대 개체의 경우 몸길이 20.5m에 몸무게는 최소 60톤이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30m의 향유거래와 그를 노리는 20m의 메갈로돈이 부딪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무후무한 이 거대 상어의 조상은 누구이며 메갈로돈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구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했던 상어이자 포식자인 메갈로돈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들의 세세한 생애를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갈로돈은 왜 그렇게 커졌을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추체를 이용한 방법, 이빨을 이용한 방법 등 어떤 방법을 써도 메갈로돈의 크기는 최소한 15m를 넘겼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유명한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영국 브리스톨 대학과 스완지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메갈로돈의 실제 길이는 약 16m에 무게는 약 48톤의 덩치를 가졌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크기는 약 4.65m에 꼬리의 크기는 웬만한 대형 상어 한 마리의 크기인 3.85m에 이르며 등지 느러미의 크기만 사람의 키와 비슷한 1.62m로 추정했는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거대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지만 주 먹잇감이 어떤 동물이었는지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올리고세에서 플라이오세기로 넘어오면서 메갈로돈의 조상들이라 할 수 있는 오토두스 속의 거대 이빨 상어들은 주로 고래들을 잡아먹었고 이에 대항해 고래들은 덩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대항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두스 상어들 또한 이에 질세라 덩치를 키우며 그들의 크기를 따라잡아왔는데 그런 거대화 현상의 정점이 바로 메갈로돈이라 보는 시각이 현재는 가장 유력합니다. 플라이오세 초기에는 고래들을 비롯한 해양 포유류들의 종류도 다양했고 크기 또한 제각각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소형 고래 이상의 먹이를 노리기 힘든 백상아리 정도의 상어보다 중형 고래는 물론 대형 고래까지도 사냥할 수 있는 메갈로돈 크기의 초대형 상어들이 오히려 먹이 경쟁에서 유리했던 것이죠. 메갈로돈들은 엄청난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발달된 정호성과 효율적인 신진대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상아리 같은 상어들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이를 위해 몸속의 혈액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메갈로돈의 체형이 백상아리와 비슷했다면 그만큼 매우 활동적이고 격렬한 포식자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갈로돈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무는 힘은 10톤에서 18톤에 달할 정도로 지구 역사상 어떤 동물보다도 강력하며 고대 존재했던 거대 악어들의 것조차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메갈로돈이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이들의 사냥 방식이 현대의 백상아리와는 달랐기 때문인데요. 현존하는 백상아리들은 부리고래나 코끼리 물범 같은 큰 먹이를 사냥할 때 주로 복부와 같은 약한 부위를 노리며 약해진 혹등고래를 사냥할 때는 기동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꼬리 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출혈을 유발해 먹잇감이 약해지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메갈로돈은 보통의 포식자들이 잘 공격하지 않는 고래의 어깨뼈 부위나 갈비뼈 부위, 머리나 흉강 등의 단단한 부위를 노렸습니다. 메갈로돈은 다른 포식자들과 달리 단 한 번 무는 것으로 고래의 어떤 부위든 크게 손상시키고 그 안에 장기들까지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생 범고래들이 몇십 번을 깨물어봐도 두터운 고래 지방층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메갈로돈은 단 한 번 깨무는 것으로 간단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단단한 뼈대와 두꺼운 지방층으로 보호되는 부위라 해도 메갈로돈의 거대한 턱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메갈로돈의 이빨은 얼핏 보면 현생 백상아리의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덩치에 비해서도 메갈로돈의 이빨은 상당히 큰 편이었고 백상아리의 것보다 훨씬 두껍고 튼튼했는데요. 백상아리와 달리 치근의 길이가 치관의 길이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중대형 고래들을 사냥해도 이빨이 부러지거나 빠져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칼날과 같이 날카로운 톱니 구조에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때문에 고기를 쉽게 썰 수 있으며 위턱이 두개골에 붙어있지 않아 거대한 고기 덩어리를 한번 물면 놓지 않고 계속 전진에 들어가며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타격을 입힐 수 있기에 메갈로돈에게 제대로 한번 물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향유고래와 메갈로돈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항해 수염고래들은 덩치를 더욱 키우는 방식으로 대항했지만 이에 맞춰 메갈로돈의 사냥술 또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대왕고래 속의 조상쯤 되는 고래도 이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북극고래 속의 고래들도 이때 처음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커다란 덩치에 빠른 속도, 엄청난 지구력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잡는 것이 메갈로돈으로서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갈로돈들은 자신보다도 더 거대한 이 거대 고래들을 잡기 위해 그들의 약점인 꼬리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왕고래라고 해도 메갈로돈에게 꼬리를 한번 물리면 더 이상 제대로 헤엄칠 수 없게 되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영화 하트 오브 더 시에 나온 30m 크기의 향유고래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향유고래라고 해서 메갈로돈의 치명적인 공격 앞에 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의 추측이지만 향유고래에게는 거대한 체구와 범선마저도 쪼개버리는 박치기 공격이 있기에 이를 맞으면 메갈로돈도 무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컷 향유고래는 박치기 공격을 이용해 메갈로돈에게 반격하거나 오히려 쫓아내버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 박치기 공격을 메갈로돈이 피해버리거나 어두운 심해 속에 숨어있다가 솟구쳐 올라 향유고래의 꼬리를 기습한다면 향유고래는 메갈로돈에게 맞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체형상으로도 향유고래는 깊은 심해 잠수하기 유리하도록 가슴 지느러미가 작고 머리가 크게 진화된 반면 메갈로돈은 현생 넥상아리와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기에 속력과 기동성에 있어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유고래는 이빨고래이지만 아래턱에만 이빨이 있어 대왕 오징어 같은 부드러운 동물을 잡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턱의 구조상 메갈로돈을 물기도 어렵습니다. 메갈로돈과 동시기에 살았던 리비아탄 멜빌레이와 향유고래는 닮은 면이 있지만 이빨과 턱의 형태가 전혀 달라 향유고래가 자신의 턱으로 메갈로돈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하고 사나운 수컷 향유고래는 분명 메갈로돈에게도 쉽지 않은 사냥감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갈로돈이 향유고래를 노리지 못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메갈로돈이 살았던 시기에도 브리그모 파이세터 같은 중형 향유고래들이 있었고 메갈로돈은 기습을 통해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고래들을 사냥하는 것이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메갈로돈이 워낙 거대해서 숨어있다가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한 뒤 기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왕고래라고도 불리는 흰긴 수염고래의 경우 덩치만 33m에 이를 정도로 큰 것이 아니라 의외로 빨라서 최고 속력이 시속 40km에 이르며 이 속도로 수십 분 정도는 헤엄칠 정도로 지구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메갈로돈이 이 같은 큰 고래를 잡으려면 크기 때문에 못 잡는다기보다는 속도로 따라잡기 힘들어 잡기 힘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덩치가 크면 속도도 더 느린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에서는 부력이라는 요소가 적용되기에 덩치와 무게는 수중에서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수중에서는 오히려 덩치가 크면 큰 만큼 물을 밀어내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 고래들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메갈로돈들은 플라이오세에 들어 초기의 대형 수염 고래들을 잡아먹으며 살아남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점이 메갈로돈의 멸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비극으로 작용했습니다. 메갈로돈은 왜 멸종했을까요? 학자들 중 일부는 대왕고래가 그리도 크게 진화한 이유가 메갈로돈에게 사냥당하지 않기 위해서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메갈로돈 또한 대왕고래를 사냥할 때 그래도 그중 작은 크기의 개체들이나 새끼를 노리는 것이 쉬웠을 텐데요. 대왕고래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작은 개체들은 모두 메갈로돈에게 잡아먹히고 언젠가부터 남아있는 대왕고래들은 커다란 개체들만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초대형 수염고래들은 먹이가 풍부한 극지방에서 생활하게끔 생활 양식이 바뀌었는데 메갈로돈은 원래 주서식지가 따뜻한 온난 해역에서 아열대 해역에 살게끔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갈수록 중형 고래류는 사라져갔고 안 그래도 잡기 힘든 초대형 고래들은 죄다 추운 극지방으로 가버린 데다 그나마 남아있는 소형 돌고래들은 재빨라서 잡기도 어렵고 배를 채우는데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여기에 빙하기까지 닥쳐 메갈로돈의 행동 반경이 더욱 좁아진 반면 물개나 물범 같은 기강류 또는 돌고래를 사냥할 수 있는 백상아리와 범고래가 살아남기에는 유리하도록 시대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 미국 캔자스 대학 아드리안 멜로트 박사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초신성 폭발설이 있는데요. 지구에서 150광년 떨어진 곳에서 초신성이 폭발하자 우주 방사선이 지구로 쏟아져 당시에 초대형 동물들 중 36%가 멸종했는데 그중 하나가 메갈로돈이란 것이죠. 두 가지 가설 어느 것을 보아도 지나치게 특정 종류의 먹잇감에 의존하는 것은 살아남기에 유리한 전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메갈로돈의 생애를 보면 경이로움과 무서움, 안타까운 감정이 모두 드는데요. 메갈로돈의 멸종은 우리들도 잘 나갔던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는 시각과 함께 그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말이죠.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